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와 같은 많은 능력들을 갈릴리에서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무리를 보시고 우리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가고 또 많은 무리가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특별한 지명이 없어요. 당시에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최고의 산이었는데 그와 같은 시온산도 아니었고 그냥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니까 그 무리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주변의 작은 산,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 5장 3절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이것을 우리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빛이 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고 도덕을 가르쳐 주셨고 믿는 자의 삶의 그 실천할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팔복음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정말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처음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철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부를 버리고 갓난하게 살기를 만족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도 좋아하고 가난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욥은 당시에 세상에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자기들의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이 큰 잔치를 하고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야말로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물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험을 내서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자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모든 재산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몸에 병도 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이 많이 가졌을 때, 아주 멋있는 아들과 아름다운 딸을 가졌을 때, 수많은 재물과 종을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사라질 때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고요. 종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막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게 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뭐 걱정거심이 없잖아요. 재물도 많겠다, 자녀도 있겠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그런 상황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셨죠. 그의 모든 것, 그의 모든 것이죠.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바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정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칼로 쳐서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실행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멈추어라 하고 이 이삭 대신에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수풀에 걸린 양을 잡기 위해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물질은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는 것은 그 뒤로 물론 아브라함은 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이전의 물질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이후의 물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바로 이 하나님을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표로 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너희 물론 돈도 열심히 잘 벌어야 돼. 물론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또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나는 부유해서 좀 잘 먹고 즐길 줄도 알고 그리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을 받을 줄로 압니다. 나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가난하면 어떠냐. 잠시 우리의 인생은 전이 여행하는 것이고 여행의 기간이 지나가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이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 좀 더 가지면 뭐하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고 좀 더 좋은 명품백을 들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면 뭐하냐. 아무리 좋은 차라도 10년 지나면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있을 때에는 감사하고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굳이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같이 베풀고 없을 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재물은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시면 이 물질이 짜가지고 더 마시고 더 마시면 더 마시게 되고 계속적으로 바닷물을 먹게 된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물질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갖고 싶고 돈에 막 혈안이 되게 되고 돈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자꾸 가지려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물질에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목적이 있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록 부자일지라도 돈이 많을지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목적이 있는 사람, 물질로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의 모습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먹고 즐기고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여러 날 나는 즐겨야겠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좀 없을 때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에 그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잘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는 막 채소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냐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했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너희가 건강하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도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요, 그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형통하게 복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심령의 가난함은 죄인됨의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먼저 나는 죄인이라는 죄인의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인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단순히 뭐 물질이 없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행한 것이 다 죄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이런 죄 저런 죄 다 저지르고 이제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면목이 없습니다. 바로 노예상인이었던 잔악한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정말 그가 잘 나갈 때 악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돈만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채만한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이 막 배도로 들어오니까 그날 밤 그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흔들리는 그 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내놓을 것은 내 죄악밖에 없어요. 존 뉴턴이 뭘 자랑했다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해내 주시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져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찬송도 가사도 만들어냈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에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곤고한 자가 이 존 뉴턴과 같이 곤고한 자, 죽음에 처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궁핍한 자의 소리로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처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자기 한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갓난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시고 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히 알도록 그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존 뉴턴처럼 아버지 앞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이나 저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곳이 없어요. 우리의 주님은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예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이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막 내가 잘났어, 다 내 말 들으시오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이제 건강하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받을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이 천국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already, not yet 이 의미가 있어요. already, 이미 임하였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 임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죄악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막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죄의 유혹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제설기를 듣는 것이지 세상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와서 들어가면 정말 따분한 시간 왜 여기 있겠어요? 당장에 나가겠죠.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종말론적으로 실현되어진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예수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만을 데리고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두 개의 천국 가운데 있어요. 이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결국은 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단언코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는 모두가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다윗은요, 저희보다 여러분보다 죄를 더 많이 졌어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거 감추려고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할 때 가차없이 눈물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담요를 적신다. 그만큼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없다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 먹고 뭐 하도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고 뭐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내가 열 번도 더 회개를 했지만 또 죄를 졌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찼어. 마음이 너무 부유했어. 왜 부유했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했고 뭐 성경 많이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그러니까 막 정말 자랑할 게 많았어.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자기의 자랑을 막 늘어놨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도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 먹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나는 게 죄악뿐이야. 너무 두렵고 떨렸어. 그래서 멀리서 성전에 감히 가까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좀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잘 나가는 사람은 큰 부를 이루잖아요. 명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이 최고고 의지할 것이고 모든 것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쳐버리면 암에 걸려서 그도 죽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죽어가요. 그럴 때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들어갈 것이며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분명히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잘 말해야 되는가? 그런데 1세기에 그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철학을 전해야지. 철학적으로 복음을 철학적으로 만들어서 전해야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수사학적으로 전해야지.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화려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지혜, 소피아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철학을 거부하고 인간의 지혜, 소피아를 거부한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의 지혜로, 철학으로 전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전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막 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죠. 무슨 소리냐? 메시아가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러한 메시아를 거부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리고 헬라 로마 사람들은 철학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소피아 지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위해서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고, 논리적으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 로마 헬라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너희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예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전도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차피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신앙과 불신앙은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그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다른 진리가 다 필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그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이 입혀지고 저 영원한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사실 위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든지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로하여금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갓난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나의 지식, 나의 의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갓난한 자,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갓난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심령이 갓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팔복음은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여덟 개의 복이 쭉 나가는데 그 쇠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심령이 갓난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합니다. 애통을 하는 단계로 성숙해 나가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갓난하다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이 많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강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게임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 패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부정적인 부의 축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고 사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때때로 내가 이기기를 내가 막 갖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져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교만함, 나의 자랑, 나의 좋은 것들을 다 낮추고 내려놓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항상 애통하는 마음, 열린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